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오늘을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쵸?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는 그렇게 다 알죠? 그쵸? To be joyful, celebrate.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하고 메스가 합해진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래서 크리스는 뭐냐면 크리스토스에서 히브리어야 메시아. 메시아를 크리스토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뭐냐?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 메시아의 뜻이고 마스는 미사해갖고 라틴어로 성찬을 축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메시아를 축하한다는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그 뜻이 뭔지 누가 물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저렇게 엑스마스로 줄여서 씁니다. 그쵸? 그럼 저 엑스마스가 어디서 왔느냐? 헬라에 크리스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크리스토스의 엑스 G라고 하는 거를 앞에 대문자를 엑스 해갖고 마스하고 합혀갖고 크라이스트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니까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엘, 노엘 우리가 찬양하죠. 노엘, 노엘 그건 프렌치어래요. 그러니까 프렌치어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고 누가 물어보면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들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보통 이제 설교 말씀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때 어떤 주제로 들어 말씀을 크리스마스 그러면 먼저 뭡니까? 동방박사, 또 베이비 지저스, 또 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셨다, 또 목동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매듭 거듭되는 그 성탄 메시지가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이 2000년을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0년이 넘어도 이렇게 계속되는 것으로 봐서 이건 참 대단한 주제인 것 같아요.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다루고 또 다루더라도 그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주제이긴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시죠? 그렇죠? 왜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구나 다 기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와서 즐거워하긴 하지만 그 즐거워하는 이유가 진짜로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의 그 즐거움의 내용과 즐거워하는 사람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지는 왜 크리스마스가 기쁩니까? 정확한 대답이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뭐 놀고 뭐 쇼핑하고 뭐 선물 받고 막 이래서 예, 크리스마스가 즐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이가 이제 출생한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찬송이를 기다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립니까? 그러면 찬송이를 기다리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찬송이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찬송이를 기다리면서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그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를 하루하루 기다림에 설레는 이유는 뭡니까? 찬송이를 기다리는 가장 기쁨은 뭐예요?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날을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여기서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아마 오랫동안 기쁜 소식을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 기대되고 기뻐하는 이유는 탄생한 아기 예수와의 만남이 그래서 성탄을 축하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보니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분은 만나기는 만났는데 아직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아, 탄생 소식은 들었는데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읽은 요한복음 1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걸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끊어놓은 거는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했잖아.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다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태초라는 말씀에 생각나는 다른 성경 구절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태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네 가지 단어가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 단어만 다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사람들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온 만물의 시작은 나로부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태초라는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는 의미가 다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어떤 태초냐면 물리적인 시간이 시작이 된 것, 즉 우주 만물이 시작된 그때부터를 태초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이 태초는 물리적인 시간, 시작인 우주 만물 창조 이전에 그 어떤 존재의 기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태초가 더 원조입니까? 창세기의 태초, 요한복음의 태초.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우리말 지금으로 얘기하면 원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고 이 말씀을 헬라어로 뭐라고 반영을 했냐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 요한이 사용했는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때 스토아 철학이나 헬라 철학의 배경으로 한 헬레니즘에서 세계에서 로고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합리적인 생각, 그 생각이 밖으로 표현돼서 나갈 때 수단으로 나타나는 언어를 로고스라, 즉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 자기가 깨달아서 그 깨달은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로고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로고스가 되는 지식, 즉 그노시스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온 것이 바로 뭐냐?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요한복음을 영지주의 사상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를 로고스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진 로고스의 말이 신약시대에만 존재했는가 이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에도 그 말씀이라는 뜻은 히브리 사상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신약시대에 와서 로고스라는 단어의 형태에 담아서 설명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언약과 말씀으로 계획하시고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말씀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그 말씀은 지금 누구를 뜻하고 있는 것일까? 요한은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 때부터가 아니라 그때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신적 기원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한 그 이전부터 계속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구절이 영지주의가 잘못 인식한 점이 있다면 말씀을 지식이 신이다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지식을 깨닫는 것이 구원을 얻는다고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로고스라는 그 말씀을 깨닫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가 만난 예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우리가 만난 아기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만물은 뭡니까? 천지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말하는데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하면 그가 여기서 누구입니까?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성자 예수를 얘기한다면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창조의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면 천지 창조는 삼위일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난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탈액으로 인해서 인간은 폐허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폐허된 인간들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폐허의 상태가 된 우리 안에 거하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폐허되어 허물어진 집을 오셔서 새 집을 짓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안은 그 안에는 어느 안, 누구 아닙니까? 예수 아닙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단계 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요한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단계적으로 나타내시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에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뭐 태초에 뭐셨어요? 말씀이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지금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생명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다음 단계로 오신 것이 뭐냐?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데 빛을 탁 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려고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세상에 비추는데 어둠이 뭐냐? 여기 깨닫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언더스투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만한 빛만 들어가더라도 그 어둠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아기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나타나시고 생명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빛으로 오셨다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빛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러 예수님보다 앞서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증언의 목적은 무엇이냐?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증언의 목적은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려고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증언하는 것이지만 결론에 와서는 영접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믿을 사람만 골라서 전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누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계시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어떻게 되냐? 골고루 비칩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골고루 비치는 빛으로 오셨는데 영접하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폐허가 된 인간을 다시 지으려고 오셨는데 자기 땅, 자기 백성, his own people이라고. 그게 누굴 얘기할까요? 유대 백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은 아기 탄생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입에서 줄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receive로 되어 있습니다. receive. 근데 좀 더 이거를 receive를 좀 더 풀어서 생각한다면은 함께 받아들이고 즐기고 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해서 오신 예수님을 유대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 그러잖아. 영접하는 자 이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뭘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과 지금 믿음이 연결이 되어 가고 있다는.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는 것은 여기서는 파워라고 되어 있기도 하는데 authority라고 되어 있는데 파워, 능력의 의미보다는 뭐냐?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privilege,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가 되는 특권은 어떻게 생기느냐? 혈통, 육정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즉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통로가 지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구절에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다 들어있어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 라고 해요. 자, 보세요. 영접하는 자, 영접은 뭐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접, receive,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누구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인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란 구원은 선물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 이거는 누구나가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우리가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이것이 구원의 신학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외워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단계가 지금 말씀, 인간 같은 모습이다. 육신, 어느 것이 더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인 것 같습니까? 인간이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예요. 프레시, 육신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인간과 동물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뼈와 피를 포함하는 살아있는 육체, 그 죄성을 가진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아, 이 육신의 몸이 하고 이 인간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보다는 육신의 몸이라는 것이 더 처절하고 더 낮고 낮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넘어서 동물적인 인간의 죄성을 지닌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살기 오셨는데 함께 살러 그냥 하하호호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폐허가 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 이걸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 부셔버리고 다시 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보니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첫 대면에서 만난 아기 예수는 뭐냐?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말씀, 저 높고 높은 별을 따라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어떻게 됐냐?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라고 할 독생자는 그냥 온니선이 아니에요. 이것도 참 번역하기 힘든 거지만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유니크하다 그러거나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단어지만 그 외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여러분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영광에 대한 단어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려는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모두 다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고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되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은혜라는 말도 영광이라는 말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에 달고 삽니다. 그렇죠? 아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지요. 뭐 또 진리라는 것은 진리도 우리가 입에 달고 삽니다. 진리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제일 첫 관문의 수준입니다. 인간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보하시고 양보하시고 양보하셔갖고 내려오신 최저선이 뭐냐?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반, 기초반보다 더 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율법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십계명을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통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 율법의 성취를 이루게 된 것은 모세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은혜인데 그 죄인이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인이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 진리와 생명과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마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구약에서 배운 것처럼 홍해를 건넌 사건인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백성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홍해 사건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진리로만 만족하고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매일 홍해를 걷는 수준에 머물러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만 알고 그냥 홍해를 가는 하나님만 얘기하고 그때 홍해가 갈라졌어. 홍해가 갈라졌어. 근데 하나님은 홍해만 가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외에 다른 일을 하시지 못하는 분입니까? 이것은 마치 나중에 찬송이가 목사님 내 찬송 그 설교에 다른 거 많이 이용했다고 뭐 내라 그러는 거 아닐까? 찬송이가 앞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찬송이는 자라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소년으로, 청년으로, 장년으로 자라나는 찬송이를 만나기만 하면 하는 얘기가 너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너가 태어났을 때, 뭐 100일 됐을 때, 돌대였을 때 맨날 근대한 얘기입니다. 걔가 지금 장년이 되고 했을 때 그 얘기만 한다 그러면 찬송이가 뭐라 그럴 거야? 짜증날 거야. 그렇죠? 아니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지금 너 100일이었을 때. 그러면 제가 찬성이와 끊임없는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서 만남의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맨날 아기 탄생 집이 없어갖고 그냥 마구간에서 나셨다면요. 그냥 구원받은 거. 지금 우리가 뭐 구원받았는데 뭐 구원은 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 갖고 구원파 갖고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만 하고 있는 수준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품속이라는 의미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해요. 그쵸? 품속. 품속은 아무나 품속에 품습니까? 아기를 품속에 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운 사람을 품속에 품지, 아무나 품속에 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이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품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매일 품속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매일 해변가에서 발목만 담그면서 그냥 첨벙첨벙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품속에 가야 되는데 맨날 그냥 해변가에서 발목만 담그고 첨벙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수가 처음에는 어디입니까? 발목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랬다가 차차 무릎, 허리, 가슴까지 오다가 이거를 나를 넘어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만약에 홍해만 건너는 것으로 미션이 완수됐다고 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것으로 끝내버리지. 왜 광야를 지난 다음에 여리고까지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예수님의 위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수준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육신에 거했던 우리들은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인가? 아버지 품속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인 말씀을 향하여 올라가야 된다. 말씀을 향하여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홍해를 건넌 다음에 40년의 훈련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이었던 우리가 영광, 은혜와 진리를 만나더니 어디로 인도되어 올라가느냐? 그 다음에 빛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빛으로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생명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올라가는 말씀이 말씀으로 인도되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진정한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맛보았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품속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여러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탄생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고 자리를 털고 아버지 품속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이 기쁜 것은 아버지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2019년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뭉개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진리로 만난 예수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아버지 품속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올라가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